주위에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트까지도 도움이 되고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인명을 사용합니다만 C교회의 H 목사님을 만났더니 지난주에는 출석교인이 100명이 줄었다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다 보니까 COVID-19 때문에 여러 가지 풍문들이 떠돌기 시작을 하고 우선 이 첫 번째 풍문은 이 우한 지역은 기독교 학교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다. 아, 이건 사실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시작한 때에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두에 앞장세웠던 지역이 바로 이 우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COVID-19은 기독교 학교에 앞장섰던 우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벌주시는 거다. 이런 의미이 있었어요. 게다가 교회 예배당을 강제 철거하면서 핍박하는 그 시 담당 공무원, 소위 말하는 철거반장이 그 지역의 첫 번째 사망자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조종하는 것,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우한 지역에서 번지기 시작했고, 뭐 그 지역에 교회당 철거반장이 제대로 죽었다고 하는 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특히 우리는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외부를 따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떠돌 때 그게 판단하고 함께 말씀에 비추어서 풀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15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2005년도 여러분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루시에나 수 뉴올리언즈 지역을 강타해 모습 우리를 기억합니다. 제가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되니까 그때 실종되거나 죽은 사람이 2576명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하우슨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세계적인 아주 대단한 우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트리나 피해를 입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냈습니다. 뉴올리언즈 지역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실종된 그 상황에 위로나 평안을 선포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 그것도 한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뉴올리언즈 지역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렇게도 많이 몰려있는 이 구역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아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죄의 결과나 죄의 결과 또 무슨 심판의 결과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 우리 아세안 피플들이 유럽 사회에서 차별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요즘은 아시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지난 주 사이에 말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어떤 동양인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나가라! 나가라! 이 자리에서 꺼지라고 스프레이 뿌리는 그 장면이 녹화가 돼가지고 방송에 나온 것을 경찰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가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작년부터 금년부터 현재까지 입문해서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8,200명입니다. 몇 달 사이에 독감이 번지면서 독감 환자는 무려 1,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COVID-19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많은 그런 희생자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 미국은 여러분 저주받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파주에 가서 주중에 어느 교회에 가까이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과 장로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 이유가 그 장로님이 목사에게 역사를 잡고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목사에게 대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을 했다면, 만약 반대로 목사가 죄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제 생각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10편 13편 그리고 53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나 시편에서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얼마 전 처음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더 우월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도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미 지적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년씩이나 기다리시는데 죄 짓고 멸망자리로 가야 할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심판하시기까지 그 중간중간에 나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슨 바이러스를 보내고 지진을 일으키고 화자를 폭발 시키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구렁텅이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아 시대 때는 불로 심판한다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이 구원받게 하여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측면에서는 그 누구나 차별이나 다름이 없이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의 사람들도 다 우한 폐렴이 생기는 그런 지역은 벌받은 저주받은 거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사업이 기울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저 사람 교회도 그렇게 방해하는구나 결국 벌받았구나 주일 몸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이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저렇게 판단하다 보니 결국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나보다 못난 존재로 보게 된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 조금 들어보시게 되면요 원수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무슨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통치지 않고 따돌리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편향되고 잘못된 시각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와 그 악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세상을 재단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선물학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선물학권 속에는 의인이나 뭐 의인이나 뭐 성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못할 우리는 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위인전 뭐 책으로 나온 것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글찬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나타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 세 단어라고 하는 것은 악인, 의인, 성자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파스칼은 나는 의인이나 위인 또는 성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죄인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파스칼의 말이 아닙니다. 파스칼이 말을 했지만 오늘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파스칼이 자기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눈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나보다도 더 훨씬 더 잘 살고 더 성공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성공의 척도나 이 사람의 반듯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전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르게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세상에 의인은 분단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죄의 문제를 종종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으세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반복해서 설교하지 않지만 오늘 이 죄의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슈로 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 꼭 회개해야 하나 하나님 바로 회개해 주시겠지. 이런 자신감 내지는 뻔뻔함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뻔뻔함을 갖고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좀 어렵지만 죄의 문제를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가 씻어진 사람들 이른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되어진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큰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성공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공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밑자리 있다는 말씀. 원자를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셔도 뭐 이런 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악착같이 걸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에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인데 자녀에게 끊임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가르치고 성공하지 못한 자기의 삶을 오히려 자녀의 삶을 통해서 만회하려고 악착같이 자녀에게 세상적인 가치만 가르치고 온다고 하면 그 자식 또한 우상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거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오늘 말씀에 계신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바르게 인증하지 못한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희망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날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짓쳐서 무익하게 되고 소원을 행하는 것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 문화에 저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여러분 슈바이처 잘 아시죠? 슈바이처 모르는 사람 모습입니다. 그는 독일 사람인데 신학 박사에다가 과학 박사에다가 문학 박사 그리고 음악 박사까지 무려 박사학위 4개나 가지고 그리고 그 사회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든 경제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와서 원주민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도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참 잘 산 인생이라 말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좀 다른 모습을 있는 것을 봅니다. 슈바이처는 환자들에게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과 늘 불화와 갈등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늘 불화를 일으켰어요. 갈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갈등 도사하더라도 여러분 슈바이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학 박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구에 가서 예수에 대한 논문을 책으로 냈는데 그 제목이 예수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전이라고 하는 슈바이처 책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의 결론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는 아프리카에서 성자로 불리우는 사람이지만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갈등했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이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고 결국 냉정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그리고 그 인생을 끝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들어보기에 분명히 뭐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서 빠져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화학과 철학과 정치와 경제 여러분 어떤 분야에 있어서라도 성공하고 아무리 고상한 지식과 학문과 인간의 한계의 능력을 초월하는 월등한 그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아니 그것이야말로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아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루이스 폴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종교적인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의 한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쉽게 풀어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록하셨잖아요. 이걸 풀어보면은 인간이란 육신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정신적인 존재예요. 정신적인 그 존재로 살아가지만은 그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를 뛰어넘는 영적인 요소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요소에 성령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제대로 산 수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돌아간 존재는 성령이 아닌 그 무엇을 그 속을 채우려고 발목을 치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돈이고 어떤 때는 성공이고 어떤 때는 쾌락이고 어떤 때는 자기만족이고 어떤 때는 명예고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병성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받으다. 아주 살벌한 이러한 표현들이 유방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금방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열린 무덤 여러분 들으셨어요? 열린 무덤. 이 뜻은 이렇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매장 풍속은 대부분이 본문으로 되어져 있는 가정부였어요. 예수님의 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을 입입하고 원굴 앞부분에는 그 돌침대 같은 그것을 부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큰 연장애들 같은 것으로 그 입구를 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동굴 앞에 있는 이 무덤, 돌로 된 무덤을 빌어봅니다. 그러면 이전에 돌침대 같은 곳에 올려놓던 시신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백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정리하면 뼈만 축여지고 그 뼈를 잘 축여가지고 그 동굴 깊은 쪽에 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또 부인들에 거기다 던져가지고 그 조상들의 뼈가 거기에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이런 그런 일 한번 생각했어요. 그 돌문을 열었을 때 그 열린 무덤이 됐을 때 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시신이 썩을 때 써가지고 아마 악취가 가득할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그 옥공이 열린 무덤이다. 이 소리는 거기 있고 뭐 여기 열린 무덤 중요한 얘기를 바로 이 열린 무덤의 그 현상적인 모습을 대략 비유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다가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죠. 왜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 왜 우리의 언어가 엉망이고 우리의 입술에 독이 있고 왜 우리의 삶이 죄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들을 때로 있어가지고서 이게 속에 다 썩어버린 거야. 다음은 19장 10절에 보낸 9장 10절에 보낸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여기 잠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사라진 인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은 내면으로부터 썩을 때로 썩어가지고 몸이 열린 무덤이 되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삶이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죄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하마르테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테아라고 하는 것은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반역함을 향해서 화살을 끌려가지고 이렇게 쏘았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딱 그 자리에 이렇게 맞으면은 우리는 적중했다, 잘 맞았다고 하지만은 좌우로 올라가거나 아래위로 적중하나 올라가서 어긋나면은 잘못 맞았다, 어긋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어긋났다, 잘못 맞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했다. 마치 화를 쏜 사람이 화를 그 마음대로 바닥에 가서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떨어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묘한 특성이 있어요. 처음에 죄 지을 때 두렵죠. 처음에 나쁜 맘 먹고 죄 지을 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해보셨어요?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요 아니면 별거 아니다 그 생각이 심지어 죄의 습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죄 지을 때는 야 이거 하다가 저는 하면 변함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결학은커녕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날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그 악인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아이고 내가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해 봐도 그건 뭐 괜찮네 하나님 없구만. 손발의 죄가 몸통으로 들어오고 몸통으로 퍼진 죄가 열린 목구멍으로 나오면서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참말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입을 열면 상대방에게 참 여러가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칭찬이고 축복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남을 평가하고 흉보고 공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마 잘 생각해보면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담백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된다. 적의 적은 친구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사두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거의 반복하는 원수지가 아니었잖아.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식당에 갖다가 죽이는 모일만큼은 그렇게도 죽이만 해도 그렇게 잘 받을 수가 없었어. 입만 열면 던질 수 없는 악한 말과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오면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봐요. 우리가 모여서 혹은 각자의 문을 열고 쏟아내는 그것들이 우리의 대화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악한 말 때문에 식구가 상처받고 내 공격적인 말투 때문에 인지 나지고 평화가 깨지고 심지어는 나의 그 협잡스러운 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단체가 파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람같이 않고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마구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 하나를 정리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도 감성도 의지도 아니라 현재는 무엇이냐 지배하고 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만약에 생각한다 우리는 죄의 중독이 되고 그리고 그 죄 상태에 따라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되는 걸 또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뻔하고 담대하게 죄 짓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죄의 침해 당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조그만 거리에서 보이게 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도 바로 고쳐서 빠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도 오래 걸립니다. 죄를 지을 생각 내지는 죄에 빠져서 행동하는 그것은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 하늘과 고생이 거기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에서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속사포처럼 이렇게 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서 부드럽게 말하기에는 너무 급하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총을 쏘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급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기 그런데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미리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돌아와 주셨다는 것, 날 위해서 이걸 완전히만 믿으면 우리는 회복 가능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께 말씀드리다 보니까 무슨 철학 강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철학 강의는 아니고요.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아니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희망이 없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문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뭔 문제가 해서 나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시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비록 죄이지만 희망이 있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속에 건강 인플루엔자가 도는 것을 보지도 않고 정말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백인이 과거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럽 사회 주변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죽였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메리카에 와가지고서는 그 원주민들을 살상한 그런 것들은 다 강들이 잊어버리고 말세요. 아시안 가게에다가 바이러스는 뭘로 가라, 에이드워치라, 인종차별하는 이런 세상. 우리도 편승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흘러가도록 네. 평화의 메신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먼저 믿는 그 믿음으로 기득권을 만들어가지고 나보다는 드디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이거를 우리는 다양하고 희망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차별이 많아요. 인종차별, 문화차별, 재산의 차별, 지식의 차별, 지역 차별, 요즘 같아서는 바이러스로 인한 이 차별, 정죄와 비판 이런 등등 사람마다 등등이 매겨져요.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 나보다도 낮은 사람. 그러니 하이라키 구조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나아지겠다고 그것을 밟고 이어서겠다고 달려나가는 그런 문화 속에 오늘 우리들이 모여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이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차별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같이 함께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묻는 세상 속에서 차별을 깨뜨리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성을 위한 주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모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과 예수